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신앙의 자유, 또 그 자유는 어떻게 사랑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혹은 누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제 말미에 보면 고기의 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먹어도 괜찮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행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셔도 됩니까? 하는 거하고 혹은 절에 가서 절밥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 집에 갔는데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제사를 드린 음식이 나왔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하는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쉬운 대답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쉬운 대답이 아닌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선 다른 측면에서 정답을 냅니다. 그 다른 측면에서 정답은 이어지는 말인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로 우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게 서로 대조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원어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도 교만하게 한다도 한 단어예요. 그 교만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그 푸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오라는 단어가 이게 부풀어 오르다, 그래서 퍼뜨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pops up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op 하고 터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미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이코도미오라는 거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앞에 있는 오이코는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도메오라는 그 뒤에 있는 동사는 도마라는 게 이게 뚜껑, 도움이라 그러잖아요. 저기 도움 형식의 빌딩, 뭐 도움이 있는 지붕, 혹은 천정, 그러니까 집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도마라는. 그러니까 그 도마를, 집에 그 도마를 놓다, 이제 집을 세우다, 질서를 놓다, 혹은 질서를 놓다라는 좀 다른 단어지만 집을 세우다, 성장하게 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단어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는 pops up, 이렇게 이 부풀어오다가 터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랑은 builds up, 우리를 세운다, 혹은 edify 한다, 우리에게 덕을 세운다, 건덕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도 바울에게 집이란 교회를 늘 생각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둔 거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주장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지식을 어떻게 쓰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교만해서 이 누군가 혹은 상황을 터뜨리는 지식이 될 수도 있으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2절, 3절은 그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풀어주는 말씀인데요. 2절, 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매우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이제 문장 구성으로 돼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어 표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 is known by God.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라는, 이게 우리 표현으로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알게 되는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다. 이게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왜 지식이 교만에 이르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아는 이 대상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알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가 어떤 알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요 지식을 내가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알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랑하는 사람은 he is known by 혹은 she is known by 그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거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거를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말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에 듣지 않는 말은 거절하거나 아니야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건 옛날 말이야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아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어드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을 통제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아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조리한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한 과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부탁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좀 적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세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상징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유일한 아들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부조리한, 우선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로 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감정을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어떤 뜻으로 늘 믿고 고백하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 슬픔, 억울함, 억장이 무너짐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정한 마음이나 특정한 심리 상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는 감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부조리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심정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긴 행동 언어밖에 없어요. 따라가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이 아들하고 가면서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을 하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 번제단에 아들을 묶고, 여러분 이삭이 그때 나무찜을 지고 갈 정도의 힘이 있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노쇠했다고요. 한 보통 한 15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 발버둥 쳤으면 어떨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순종하는 그냥 묶이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고 얼마나 급하게 쳤는지 칼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늘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이삭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 거를 보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이제야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알겠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몰랐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겪어낼 줄 몰랐어요. 그러나 억장이 무너지고 자기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조리한 일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걸었던 거예요. 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겪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 일을 여시면서 어떤 답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 복잡하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냐고요? 이 일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He is known by God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 명령이 부조리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좀 착각하신 모양인데 하나님 이거 아니겠죠 라고 따로 양 준비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합당하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따랐던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의 순종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알려주는 이 22장이 아브라함 신앙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왜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는지 알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먹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이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일상의 일이지만 상징적인 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여기에 있는 그 신학적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맞닿는 걸까? 이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우상의 재물은 이방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우 갖고 있는 이게 꾸러미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방인들이 속속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란이 일어나요? 오케이, 이방인들도 주 앞에 돌아왔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출신이 중요한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유대교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이방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길 원하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회심한 자들은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시고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 전에 이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그 전에 있던 언약의 표지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할례받을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논란과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논란이 매우 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이건 주님의 경륜에 의한 역사다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되라는 어떤 그걸 새롭게 요구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길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중시 여기는 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또한 생각해서 요 조건을 지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로 전하는데 뒷부분에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을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새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꼭 유대인들처럼 무슨 음식 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는 먹으면 안 돼 이럴 필요 없고 다만 목매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피는 먹지 말라 하는 요 조건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된 겁니다. 특히 우상의 재물이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잡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고기로 제사를 지내면 첫째는 신에게 바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하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소모되는 것보단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은 일단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신전은 대개 그 요즘 우리로 치면 레스토랑 같은 식당 같은 거였어요.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고기를 먹자니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나오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도축업자를 따로 고용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식대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8장,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상은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이 우스운 일인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무를 가지고 그걸 뭐 목공하고 이런 금속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지만 너희가 그 깎은 나무에 그 나머지 가지고 불태워서 밥 지어 먹고 그러지 않냐. 참 너희도 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밥 먹으니까 부정하다고 또 서기관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다만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의 그 누대로 내려오는 그 저 레위기에서 정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한마디로 재정의하신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 새롭게 하신 그 새 질서에 매우 충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당시의 주장, 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말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4절 후반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 대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러니까 한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게 from의 에크라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은 위하다라는 게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아이스. 그래서 이게 에크라는 말은 from, 아이스는 to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그를 향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그를 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성경의 알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여기서는 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또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그 사실에 깨달아 거기에 힘입어 사는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렇게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한 하나님과 한 주가 계시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신, 그가 구별되시나 한 분 하나님이신지 우리 또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성취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로 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것조차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무기력했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을 값주어 우리를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겐 오직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과 그 신들을 실제하는 어떤 존재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의 얼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약하여지게 하고 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더러워지게 하는 일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음식을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행동을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정해놔서 큐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이것이 신앙인가? 신앙적인가?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우리에게 환기해 주시는 말씀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이 그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그 뒤에 있는 헤아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헤아림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별해서 행동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여기보다는 여기서는 확인하는 거고 어디에서 일어난다? 저작거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 쓰지 않을 때 내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을 때 소비할 때 이때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회사에서 혹은 내가 다뤄야 될 내 전문 분야에 고민되는 문제를 다룰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8절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말을 인용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가 쓴 말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뭐 좀 특별한 게 먹으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신가요? 제가 그렇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왠지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요즘은 누가 제일 먼저 기미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먹습니까? 예, 카메라가 드십니다. 제일 먼저 어느 특별한 곳에 가서 어느 특별한 음식, 보통은 잘 못 먹는, 너희들은 이런 걸 못 먹잖아, 그러나 나는 이건 먹을 수 있어 라고 그걸 카메라로 드시게 해서 그걸 어디다 올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인스타에 올리든지 어디에 올리든지 그렇게 올림으로 해서 나를 설명한다고요? 아니, 다 그러는데 그 일상인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 보이는 나와 진짜 내가 같은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이는 표지자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명품 소비나 특별한 데 가서 밥 먹는 거나 차를 어떤 차를 사야 되거나, 에이 저 사장님 정도는 이거는 타셔야죠, 이게 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거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의의 자유가, 여기 이제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혹은 권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권세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내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의 결정이야 라고 하는 그 내 결정이, 내 돈이 있어서 내 돈 내 산, 내 돈이 있어서 내가 사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누림이 누군가가 보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그렇게 그래 잘 아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우리로 치면 그 너 예수 믿는 거 다 알려졌는데 네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탁 그 술이라도 한 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저렇게 술 먹네, 그럼 담력으로 이게 그렇게도 되는 거구나 하고 구별이 안 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그가 담력을 얻어가 집을 세우다의 수동태예요. 잘못 빚어져서. 그러면 네가 그 똑똑하게 잘 아는 혹은 그 신앙적인 네가 그 수준 높은 그 신앙이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약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12절의 이 말씀과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확인했지만 종종 또 우리 확인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평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돌 던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만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 맞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을 뿐이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 물원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공문을 얻어서 그가 바꿔 말하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고 우리는 그 몸에 서로 연결된 생명 되신 머리 되신 예수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지체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그는 누군가를,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형제된 누군가를 볼 때마다 항상 그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누구든지 볼 때마다 저분을 위하여 예수께서 생명을 내주셨지라는 이 현실, 진리를 통해서 본다면 목사님들 굉장히 겸손해질 거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연약한 목사를 바라볼 때 저 연약한 목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지. 우리가 옆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래, 너 그렇게 속상하지만, 너 나를 그렇게 속삭이지만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지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의 결정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이 아니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봤던 거죠. 그 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늘 조심스러운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머님 그 교회 사모님 아니십니까? 그 80년 되니까 이제 아주 그 초기 저 지금보다는 형편이 더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교회에 좀 형편이 좀 좋으신 분이 그 무스탕이라고 그랬죠. 왜 그 가죽으로 된 외투를 어머니께 사드렸어요.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드린 거예요. 그 입으시면 어머니 참 보기 좋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거를 안 입으시더라고요. 교회 가실 때도 그렇고 잘 안 입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왜 안 입으십니까? 그 입으시라고 사드린 건데 왜 안 입으십니까? 좋지. 나도 입고 싶지. 그러나 내가 이거를 입게 되면 우리 교회에 형편이 딱한 사람들, 이런 옷 입을 수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고 안 입으셨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절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내 권한과 내가 쓸 수 있는 내 자유를 기꺼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지 않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결과가 절제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고, 우상은 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우상을 이겼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그래, 그 자유가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 의해서 고기 안 먹으면 고기 안 먹는다고, 단백질 안 먹는다고 하나님 저 건강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강하게, 고상하게, 향기롭게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뭘까? 다른 오늘 제목이 남을 넘어뜨리는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살리는 그런 믿음은 뭘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만약 내 행동이 내가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혹시라도 행해나 할 수 있다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일이고 마땅히 할 수 있고 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나 누구라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사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잘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예, 속상한 일이 나오면 그냥 싸워서 이기고 싶지. 그러나,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도 못 써? 이것도 못 먹어? 예. 그러나 그때 한번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혹시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헤아림과 씨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내 말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We will be known by God.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상황, 그 영광이 앞으로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힘이란 내 손에 가진 어떤 능력 이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보는 것이 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을 우리로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삽니다. 저마다의 주장과 저마다의 지식을 근거해서 주장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헤아림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남을 쓰러뜨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남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릴 때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